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대한 언급들을 잠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그 언더우드 상을 받으셨던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에 왔었었는데 그 상영규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알게 된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하고 좀 충분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물 한 명씩 한 명씩 보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다섯 명에 대한 부분들은 한꺼번에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바나바는 다루었고 이제 바울은 우리가 하루 이틀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좀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의 인생을 좀 다루어 보되 나머지 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한꺼번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부분 이제 같이 해서 이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신약의 선지자는 약간 조금 직분상으로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하튼 선지자와 교사를 좀 구분하자면 선지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계시를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령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거나 계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뭐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사도행전 11장에 9장에 아나니아 같은 그런 케이스, 사도행전 9장에 동일하게 10장에 베드로 같은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또 계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 안에서의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교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교사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성경학교 교사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직분상으로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참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 전한다. 그래서 아예 직분자로 교사로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었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다 뽑아보니까 다섯 명이래요. 그렇다고 얘기할 때 이제 교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높은 것인지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선지자와 교사들의 구분을 얘기하자면 이렇고요. 여기에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요 다섯 명이 나왔는데요. 이 다섯 명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출신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바나바는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 밭을 팔아서 기증할 정도의 또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또 마가하고는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사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삼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정통 레위인 유대인을 이제 바나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별명이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니그로에서 왔습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리우는 별명이 흑인이라고 불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뭐 우리 그 이렇게 반에 있을 때좀 피부가 이제 유독 좀 검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흑인 닮았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아예 특별히 이제 그 시대는 이 이스라엘의 위치 자체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러면 유럽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북아프리카하고는 바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좀 왕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몬이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에서 흑인은 주로 로마 치하지 않습니까? 로마 치하에서 흑인은 거의 대부분 노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흑인 이꼬르 노예. 그러니까 이제 흑인의 대부분은 사실은 노예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흑인이면서 노예인 사람이 지금 교회의 리드가 된 거니까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특수한데요. 구레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던 인물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이, 좀 사람의 기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리비아예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 또한 흑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몰라 그 구레네에 있으면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있고요. 흑인 노예가 있고요.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 이방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들이 있잖아요. 가문이 이제 몇 대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기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친형제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인데 그 동생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최고의 왕족이었다는 거죠. 귀족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라고 쓰지 않고 사울이라고 썼습니다. 사울로 쓰임 받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색출해서 핍박하고 이제 그 연행해서 어려움을 가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 최고의 핍박자입니다. 자 이래놓고 보면 구성 요원이 바나바는 그래도 정통 레위인인데 한 명은 흑인 노예고 또한 명은 이방인이고 또한 명은 왕족이고 또한 명은 핍박자예요. 이력이 그렇습니다. 요 사람들이 모인 게 그러니까 흑인 노예하고 최고의 왕족이 같이 리더가 돼 있고요.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이 노예가 돼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데 엊그제만 하더라도 최고의 핍박자가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왕족이었던 내가 노예였던 사람하고 동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어떻게 보면 가장 대적자였던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연합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모든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어떤 벽이라고 하는 벽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역사예요. 이거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걸 떠나서 그게 교회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이 다섯 명이 다 정말로 하나가 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들이 팀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이들이 교회 어마어마한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갔고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큰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들의 연합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상성교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사, 한인 선교사 사회에서의 어떤 노벨상 같은 은도우드상을 받은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한인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 3만 명 정도 파송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3만 명을 해마다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모였을 때그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 모든 선교에 있어서 가장 모델적인 사람, 자발적이며,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왕성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은도우드상이에요. 이 은도우드상을 그것도 필리핀의 가장 모슬렘권이 강한 곳에 모슬렘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상을 받는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뭐,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좀 얘기하겠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필리핀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선교사 사경회 이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는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를 이러지 않았대요. 어떤 모임을, 어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강사가 온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오면, 조금 뭐 강사로 세울 정도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어쨌든지 자기 편으로 취하든지 아니면 자기 걸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하고 좀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연합 이게 아니라 오면 어떻게든 취해서 이런 왜 그러냐면 사실 선교사님들이 다 힘드시거든요. 능력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려고 간게 아니라 사역을 하려고 하러 가셨기 때문에 대부분 진짜 사역하시는 분들일수록 경제가 능력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을 더 왕성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이제 뭐 메시지며 뭐 교회 어떤 규모며 어떤 사회계 어떤 사이즈며 이런 것들이 크면 그런 분들이 배경이 되어주면 큰 어떤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번처럼 그런 어떤 모양이 전혀 없고 복음으로 선교사님들 이렇게 연합돼서 따로 어떤 모임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적이 없대요. 필리핀 선교사로 지금 몇십 년 나가 계시지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고 너무 자기는 이번에 기뻤고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경회에 참석했다 이게 아니라 사경회 이후에 이제 복음으로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복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 당신이 볼 때도 너무 흐뭇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복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선지자들, 교사들,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역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 역사의 표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한계, 아니면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왕족이 지금 노예하고,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핍박자를 불러들여서 그분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같이 할까 이렇게 논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세대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벽이 우리의 틀이 많이 넓어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식으로 우리와 함께 가는.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아도 또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아도 복음 하나 때문이라면 출신 배경이 다른다든지 예를 들면 신천지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살인자로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하나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제 살인자였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품어낼 수 있겠는가? 제 신천지 출신이다. 아니면 저뭐 이렇게 불교 출신이다. 저 이슬람 출신이다. 우리가 전혀 선입견 없이 정말 이 사람 복음 받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가? 이건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여기 있는 앉아있는 대부분들은 그 모든 선입견들을 면면이 보면 사도 바울 제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는데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우리 이렇게 간첩 아닌가? 혹시라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족 출신인데 어떻게 저 노예하고 내가 말이지 할수 있겠나? 내가 그래도 유대 배경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하고 할수 있겠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벽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놓고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그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섬겼던 어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배라고 우리가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예배하면서 금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뭐 사실 우리 교회나 뭐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좀 덜하지만 아직도 금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할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금식한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볼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할때 대부분은 우리는 어떤 의도로 금식을 많이 하냐면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말이 약간 좀 너무 수준 낮게 표현했나요?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금식을 많이 합니다. 요번에 반드시 응답을 받고, 요번에 반드시 어떤 뭐 역사가 일어나고, 요번에 반드시 능력을 얻고, 요번에 반드시 뭐 이렇게 경제의 축복을 받고, 요번에 반드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금식을 하지만 때를 쓰기 위한 금식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금식했냐면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였거든요. 정말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게 올바른 의미의 금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에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틀림없이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섬겨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아닌가. 우리가 뜻을 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금식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너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뭐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요. 좋은데 뜯어내기 위한 금식은 이건 뭔가 방향이 틀린 거 아니냐.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계속 달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용훈 장로와 같이 갔었는데, 용훈 장로가 사탕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아이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데, 저기 보니까 힘없는 애들, 나이 어린 애들은 가까이 못 오는데, 이렇게 약간 좀, 그래도 좀 나이 든 애들 하나 얻어갔는데 또 와가지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게,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줬다가 나중에 패고 싶은, 이게 저왜 그러냐면, 저 요즘 이 어린 애들 있는데 그거 주고 싶은데 계속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뭐좀 속된 비유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안 주시면 나 뭐,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금식하고, 뭐, 계속 뭐, 이런 것들이 별반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참된 금식은 주의 뜻이 뭐냐? 뭐가 주의 뜻이냐? 정말 중요한 때가 왔다는 걸 깨닫겠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는가? 이 주의 뜻을 위해서 섬겨 금식한다. 이게 주께서 기뻐하신 참된 의미의 어떤 간절함과 금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전체 교인들이 교회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물론 성령께서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아는 힌트는 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게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겠고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따로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사울이 개척한 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다 보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예 베들레헴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한 인물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와보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고 아 이것은 이걸 제대로 도우려고 하면 인물이 한명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저기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열심히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죠. 수석 목사라고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인데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쟤둘 따로 세워라. 그래놓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죠. 저둘 파송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요. 얼마나 이제 그 성령에 충만했는가. 먼저 선지자들과 교사들.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당회원들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데 딱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둘도 뭐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 성령님, 우리 재직회 해봐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의논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 딱 들려주셨을 때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파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고, 그 폭발적인 사역에 가장 주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두 사람을 지금 뽑아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주도되는데 두 사람을 뽑아내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도, 어느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리더가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두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파송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음성을 듣고 100% 순종을 합니다. 예,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교회다는 거죠. 모든 교회원들도 그렇지만 가장 앞장서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다른 말로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어떤 중추적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딱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다. 100%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님 다 보내라고 하는데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 확정하고 나서 두 사람에게 안수이고 바로 파송해 버립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인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교회가 움직인데 그 교회는 큰 위험 가운데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얘기할 때 올인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주의 종과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장세복을 이렇게 펼쳐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당회원들이 서포트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는 튕겨져 나갔을 것이고, 우리 복가교는 다른 목사님 불렀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때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 되어서 서포트를 해준 어떤 그런 일들이 오늘도 상성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 너무 대단하다. 현지인들을 세워서, 현지인들이 저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돕는다는 거, 이 너무 감동이 된다. 복음 가득한 교회 대단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뭐 수억씩 이렇게 서포트 하는데도 교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막 빚을 지은 상태에서. 뭐 교육자들 사례도 꼬박꼬박 안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도 해외사의 얘기를 계속 서포트한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사경회 통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을 얻었다. 왜 많이 힘을 얻었냐면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외롭게 걸어왔는데 우리가 이 길이 맞다고 하면서 걸어오긴 했는데 유독 이 나라 이민족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올바른 길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너무 많이 힘을 얻더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상선교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맞다. 아, 그러면 올인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어떤 그런 소원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럼 그 교회처럼 위험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에 불신앙이 침투와 있고, 구석구석에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대체하다 보니까 복음의 생명을 건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걸어오게 걷게 하신 부분들이 너무 은혜 중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성 교수님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얘기를 좀 드렸고, 금요일 끝나고 아마, 토요일날인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을 겁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성경의 전도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풀어냈는데요. 금요일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풀어내고, 그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토요일날 하루 더 이제 풀어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손승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저한테 보내서 한 올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단 중에, 큰 교단 중에 하나가 고신교단입니다. 저도 거기 출신인데요. 밑에 고신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교단의 신학교인데요. 고신교단에서 전체 교단의 선교사 훈련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손승호 선교사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였죠. 그 손성호 선교사님이 거기 있을 때, 한 15년 전에,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이렇게 와서 자기들을 많이 훈련시켜 줬대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이 선교를 제대로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남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남침례 교단의 파송 선교사님들은, 거기 가서 선교지에서 목회하잖아요. 잘라버려요. 필리핀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선교사가 필리핀에 가서 한인들 모아놓고 목회한다 이러면 잘라버립니다. 예, 아예. 그래서 철저하게 선교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철저하게 선교만 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굉장히 순수하세요. 남침례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교단이 선교로는 남침례 교단입니다. 이 남침례 교단 소속 중에 한 분이 잉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대만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견을 한 원리가 T4T,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 이래가지고 이제 T4T라고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적용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새 가족을 훈련을 시켜서 바로 전도를 할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그이 마을마을마다 가정교회 같은 걸 빨리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확장이 됐는데,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평안의 사람을 찾는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T4T를 통해서 중국에서만 170만 명한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15만 교회인가가 지어졌어요. 이게 세워졌어요. 가정교회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침례 교단 하에 있었기 때문에 남침례 교단을 그걸 차관을 한 겁니다. 이거를 당신 교단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딱 잡은 거예요. 요거 가지고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분이 이걸 적용해서 인도에서 1억 명에게 뭐 전도를 하고 1000만 명에게 세례를 줬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티포티. 그래서 이 티포티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일어난 것이 교회 개척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당 말고 가정교회, 그러니까 교회 개척 운동이라고 해서 이걸 CP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새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되고 새 가족을 통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서 이걸 확, 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이 미전도 종족 전도하는 것을 FTT라고 합니다. 그래서 C4T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 가지고 CPM이라고 하는 교회 개척 운동, FTT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자, 여기에 우리 상성교사님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T4T를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미전도 종족인 이슬람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본 거죠. 그러니까 손성호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제 손성호 선교사님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제가 좀 지적했던 거지만, 그런데 이런 정확한 복음이 없었다.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상선교사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복음의 내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T4T를 진행할 때도 사실은 되는 나라만 되더라.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인도 말고는 적용된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당세복음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어떤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훈련의 어떤 프로그램 부분들도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성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다 보니까 여러 단체와 조인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 어떤 선교 관련해서 뭐 우리는 모르는 뭐 어떤 그런 용어들 단체들이 많더만요. 우리가 너무 무식했었어. 너무 너무 많더라고. 그 수많은 어떤 교단과 단체들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전략적으로 발전된 곳이 많다.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 배가 운동이라든지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무기가 없었다. 무기. 어디에든지 적용되는 무기가 없었는데 조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17장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았냐. 이게 무기다. 나는 이 처음에 27강 했을 때이딱 들어왔을 때아 저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이게 무기다. 이래서 바로 이제 오늘 오신 이유가 필리핀에 영어 이제 교재 보내려고 오셨는데 4천 권 넘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보내려고 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는데 듣자마자 이건 빨리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책을 만들어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에 전략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기가 없다, 무기. 뭘 전해야 될지. 복음을 다 대충 다루는데. 진짜로. 그런데 여기 당세복의 메시지는 전 세계 어느 단체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모든 단체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무기다. 이것만 장착되면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전도 또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교단이 펼치는 거기에도 그런 단체에서 좀 미스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는 너무 정확하게 찾아서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이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도 너무 확실하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냥 계속 어떤 생각이냐 확인을 계속 받고 있는 느낌?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확신하고 걸어왔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일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선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넘어설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답답하대요. 뭔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왜 이리 폭발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나 답답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요. 선교사님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상당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돕는 선교사님들도 또 있고요. 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무기가 이제 전달이 됐으니까. 그래서 영어 세미나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김영곤 선교사님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훈련도 하고 분위기가 뜨거운데, 이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현지의 분들이 능력한 분들이 많지 않대요. 능력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영어권 세미나 할 때에 이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뭐가 없냐면 데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대요. 예를 들면 우리 한 2, 30년 전에 전압이 비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비용이 그들의 삶의 어떤 수준에서 비했을 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를 많이 어떤 가지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지원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충전식의 데이터 지원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 100명만 좀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길래, 100명 하지 말고 200명 합시다. 지금 뭐, 우리 지금 함께 인도받고 있는 70여 명 중에 필리핀 관련 선교사님들만 한 50명 이상 되는데, 그들이 몇 명씩만 데리고 200명 넘어갈 것 같으니까, 200명 먼저 선착순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시다. 200명 데이터 비용을 일주일 동안 지원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당장 하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분위기가요,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영어권의 현지인들한테 전달 될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7강에는 전 세계 영어 메신저들 철저하게 현지인들 27명을 다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 이 영어 국제 세미나 하고 있는 그전 세계 영어권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일주일 동안 본격적으로 27강을 풀어낼 거니까 가능하면 오시고, 또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 좀 들을 수 있도록 그쪽에도 좀 오픈을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도 하게 해서 조금 축제가 좀 되게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그래서 현지인들이 들어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충격받으면, 이미 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더 확신이 될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당세복을 통해서 이미 100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구경꾼이었잖아요. 근데 본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가슴 속에 본인처럼 뭔가 막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이 선교사님들한테 굉장히 뜨거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좀 굉장히 좀 가시화 될것 같고, 27강이 끝나고 나서 1, 2주 텀을 주고 바로 또 12강 영어권 세미나를 할 겁니다. 요번에 한국어 메시지로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 불길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할 때 이미 우리 필리핀 현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글래디스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길을 열어주면 유익할 것 같고, 상성교사님 벌써 필리핀 두라노 대회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된다면서. 전 세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 세계 제자가 오면 저 마닐라 가고, 민다나오 가고,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한꺼번에 마닐라 모임이 된다. 본인이 다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교단을 넘어서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필리핀에 영적인 큰 타격을 줄수 있고, 사실 지금 이렇게 4분 5열 다 찢어져 있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필리핀을 살려야 된다.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교단벽을 넘어서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선교사님들 가슴에 어떤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오늘 대화 나누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튼 계속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경의 전도며, 또전 세계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세계의 문이 열린 거며, 그들을 정말 순수하게 도왔던 것이며, 그들이 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대륙을 살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고, 우리의 사역지에도 우리 한인 선교사에게도 틀림없이 적용되고, 이것이 답이다. 전략들이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려질 무기가 없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핵심인 걸 얘기하고, 이 복음을 풀어내는 방법 또한 너무 100% 성경 그대로고, 일어난 증거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이것이 맞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것을 또 서로 이제 얘기를 좀 주고받았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래서 영어 세미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27강, 12강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겠지만, 올한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방향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자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세운 것이, 이런 어떤 복음으로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앞에서 인도를 받게 됐을 때 사실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고, 감히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파송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교 원작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 구성된, 사실 이런 멤버들이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인도로 우리는 맞게끈을 그래도 맞다, 사실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지금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욱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자들로 준비되어야 되겠고, 사실 여기 있는 말씀 듣는 상당수가 사실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의 선지자들과 교사 같은 그런 중심으로 서야 되지 않나. 복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없습니다. 예, 복음으로 다 넘어서서, 복음으로 다 접수하고, 복음으로 다 품어내고, 예, 그래서 복음으로 철저하게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제 선교사님들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욱 전 세계를 견인하는 모델 역할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경의 역할들, 전 세계를 서포트하는 배경 역할도 하되,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전엔 센터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 센터의 개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중심축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 중심축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모습은 플랫폼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그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필요한 걸딱 치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내가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런 플랫폼이 되자.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뭐 쉽게 나가고. 근데 들어와서는 무조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토양이었으면 좋겠다. 단체도 조직도 아닌데 누구든지 쉽게 들어와서 누구든지 쉽게 영적인 도움을 얻고 당사복게 되어진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세계복음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든지 뭐 상관없든지 어떤 모든 세계복음화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다 돕고 돕는, 그러면서 서로 결국은 다그 안에서 연결되는 일들을 할 거니 우리가 플랫폼의 모습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 가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또저 사람이 자기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받아주고, 실제로 이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다 구해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안디옥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 시대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서 있는 이 인물처럼 복음으로 모든 벽을 넘어서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100% 순종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의 어떤 교사 역할,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걸어올 수 있게 된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길 동안에 사실 여의치 않아서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같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신 분들, 아니면 주저앉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동시에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또 우리가 하고 있던 헌신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들의 객관적인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주셨던 그 응답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신 이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